예, 열왕기 맥잡기 다섯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7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에 들어가면서 다윗왕의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또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짜서 솔로몬의 왕국이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 그 모든 거한 이후에 말년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의 이 꼬임에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40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40년 통치했고, 또 솔로몬이 셋째 왕인데, 이세 번째 왕도 40년을 통치했어요. 이때까지는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뭐 두세 개를 왕국을 가진 게 아니라 한 왕국을 이렇게 이루어서 한 왕의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왕정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네 번째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르호보암에게 북쪽에 있는 10지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솔로몬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조센 이런 게 너무 많으니 좀 경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는, 이들의 이제 간청을 물리치고, 그리고서는 더 심하게 이들을 다루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한 뒤에 결국은 이제 왕국이 쪼개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역대기 하에 있는 르호보암의 이 기사까지 쭉 살펴보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국이 쪼개진 그 이후에 처음 3년 동안은 이 왕국을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그 좋은 일을 했으나, 그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처음 3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년 동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그러한 악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성경 구절이 발견이 돼서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역대기하 11장 2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역대기하 11장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처음에 잘 나가고 할때 가서 보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하여 자기의 모든 아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방 곧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에 두루 흩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후히 주었더라. 그가 아내를 많이, 많은 아내를 이제 구하였다, 탐하였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뭐 여러분 앱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킹잼 성경에는 르호보암 자신이 많은 아내를,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내가 몇 명이냐? 18명이고 첩이 60명이고 그럼 78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많은 아내를 구했대.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돼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킹잼 성경 정확하게 르호보암 자신이 많은 아내를 탐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 소프트웨어로 가서 여러 그 역본들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 뉴킹 제임슨 이런 데도 가서 보니까 그들을 위해 이렇게 된거 for them 이런 것들을 이탈릭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거 원본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탈릭으로 처리해서 이제 집어넣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마치 원본에 다 있는 것처럼 for them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최초에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러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아들들 위해서 아내를 많이 구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이제 왕국이 쪼개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북쪽에는 열 지파가 우리는 이제 다윗 안에서 무슨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물러가서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 갈라지니까 이제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 됐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된 거고 유다 왕국의 이제 초대 왕 유다 반쪽으로 쪼개진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은 이제 르호보암이 된 겁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일대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에브라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앞뒤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봤을 때그 열두 지파 중에 그열 지파 갈라선 그열 지파가 다른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진 않았을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했고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강해서 이 둘이 계속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왕정 시대가 쭉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앞으로 이제 열왕기를 가서 읽거나 또 이제 역대기를 가서 읽으시면 계속해서 여로보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꼭 누가 나오냐?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느밧의 아들 계속 많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일을 잘한 사람이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신하로 이제 삼았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음모를 꾸며서 이집트를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쪽에 있는 그열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같이 르호보암에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솔로몬 왕이 부과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짐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르호보암이 이제 거절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북쪽 열 지파의 초대 왕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왕이 여로보암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두명 있어요. 그것도 다 북왕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로보암 1세로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저 끝에 가면은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여로보암은 아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여로보암은 총 22년 동안 통치했고 가서 보면 어떤 말이 자꾸 나오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이게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악명 높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저 북쪽에 있는 단과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북쪽에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도저히 거의 거할 수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그런 장본인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대신에 천박한 자들, 돈만 내면 천박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심지어 본인이 제사장 노릇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열왕기상 1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13장이 이게 34절이면 상당히 긴 거예요. 우리가 볼때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가 이 13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우리가 그 열왕기상 13장을 통해 볼수 있어요.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이제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13장 끝에 가서 보시면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33절을 사용해서 여로보암에게 시청각 교육까지 이제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면 죽는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경고도 주시고 끝에는 여로보암의 아들까지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 여로보암을 이렇게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결국 돌아서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만연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존재로 결국 22년 후에 죽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읽고 이제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한번 1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이 아히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을 만나서 아히야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갖고 10조각을 아히야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8절. 37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로되.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준 거예요. 뭐 억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한 지파,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뭐 미미한 그 베냐민, 요거 하나는 메시아 왕국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건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열 지파는 너만 잘하면 왕국이 지속될 동안 이거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내 자손의 자손이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 그대로 공수표를 써준 거야. 마음대로 써도 좋다, 여기다가.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공수표를 써준 거예요, 이 여로보암에게. 뭐 100만 달러 이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마음껏 뭐 수조 달러를 적어도 내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가서 저와 여러분이 열왕상 12장, 13장, 14장 말씀 읽어보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어있다 그럴까? 그래서 조금 좀 실망이 좀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요새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커멘터리 듣고 하는데 이 금요일에 하는 이런 시리즈는 위얼스미 목사님의 이 커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그 커멘터리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실생활에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커멘터리예요. 가서 보니까 크리스찬의 인생 성공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것이 뭘까? 그 인생 성공의 비결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 목사님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요약 정리하면 그거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뭐 우리는 뭐 번영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 내용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공수표를 줬거든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공수표를 줬어요. 단 뭐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내 뜻을 행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준이 이스라엘 왕국 이게 영원토록 이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그두 가지를 철저히 이게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돼서 사실 좀 마음이 그렇게 이제 좋지를 않습니다. 자, 가서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그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이제 3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공수표라고 할 정도 그냥 무한대의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도 좋은 그런 부모님도 두고 유복한 그런 데서 자라고 이렇게 됐는데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뀐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신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망하는 순서가.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여기 가서 보니까 12절. 아, 12장 12절이 아니고요. 아, 26절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열 지파 떼어서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딱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실 거기 한 군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나중에 그게 어디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지금 어디 있냐? 북왕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남왕국 지금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어느 때냐 여러분 잘 아는 거 무교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다 지정해서 예루살렘이다 딱 지정했습니다. 1년에 세 차례 가야 된다.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1년에 세번이 북쪽에서 남쪽에 유다 나 다른 나라가 된 거잖아요. 다른 나라. 그렇죠. 이 다른 나라의 수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불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죠. 일단은 갔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갔다가 안 오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려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이제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저 북쪽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보셋이 자기의 그두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와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불신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한 일이 뭐냐? 일단은 자기가 사는 그런 도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25절에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가 분우엘을 건축했다. 일단은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좀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마 이스라엘 그 왕조의 첫 수도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장소,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 세겜을 아마 왕국의 수도로 삼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분우엘이 있는데, 분우엘은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르단강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분우엘. 분우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아마 32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질해서 이렇게 도망오다가 결국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던 그런 장소가 거기 분우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다 강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여로보암의 이제 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부인이 14장 17절 가서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이야에게서 일어나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디르사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걸 보니까 디르사로 나중에 수도를 옮겼든지 아니면은 세겜이 하나의 수도고 또 디르사도 또 하나의 수도가 돼서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든지 하여튼 왕궁이 두 개가 있었든지 아니면 처음에 왕궁이 세겜에 있다가 나중에 디르사로 옮겼든지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래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공수표까지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맨 꼭대기에는 단에 두고 다른 하나는 이 남한국 유다하고 접해 있는 그 베델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28절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너무 큰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참 이게 여러분 이거 어디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예,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가 그래서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너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기고 또 아론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 죽게 생겼거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뭘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얘기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옷을 벗고 뛰노는 그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한술 더뜬 거예요. 두 개를 만들었잖아, 지금. 예. 그렇죠? 아론은 하나를 만들어서 겨우 목숨을 이제 부지했는데, 지금 이게 둘을 만든 거예요, 둘. 그렇죠? 자, 왜 송아지를 만드느냐? 아, 이집트의 그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피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피스. 옛날에 만년필도 아피스 만년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아피스가 황소를 뜻하는 거예요, 황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그 우상 중에 아피스 황소가 있습니다. 아피스 황소. 나중에 여러분이 에스겔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 그룹이라고 하는 그, 아, 어떤 영적인 존재, 스피리추얼 비잉이 이제 거기 나와요, 그룹. 그룹이 이제 넷이 나오는데, 얼굴이 사자, 사람 모양도 있고, 이 사자 모양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룹이 이제 나와요. 거기 에스겔서 1장하고 아마 11장인가 그 그룹의 모습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사탄도 에스겔서 28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는 그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탄이 원래 무슨 존재라고 그랬어요?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왕좌를 덮는 그룹. 그래서 가서 이걸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이 사탄, 그 덮는 그룹의 얼굴이 황소예요. 황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많은 그러한 그 이방 사람들이 황소를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뉴에이지 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 꼭 루시퍼를 하면은 뿔두 개가 달린 이 염소 아니면 황소 다 그렇게 만들어서 아, 이, 저기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룹인데, 덮는 그룹인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럼 거기 황소 하나로 이제 그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탄 종교,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이방인들 섬기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이방 종교 이런 데는 루시퍼가 뿔 둘린, 뿔두개 달린 그러한 염소나 이제 황소로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돌판을 깎아갖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10가지 명령을 기록해 주셨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내 하나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곳의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다른 이방 모든 족속들은 꼭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이거 뭐 깎아갖고 이렇게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그 종교 이런 형태를 이렇게 가서 보시라고요. 예, 불교든 로마 카톨릭이든 하여튼 이렇게 가서 보시면 다 뭐예요? 뭘 깎아놓고 그렇죠?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섬기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여로보암도 지금 그걸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어떤 신의 개념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눈으로 보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내게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주 너의 내 하나님이니 그렇죠? 예, 이 열심을 다해서 여기 한번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6장 3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4절에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에 이방 사람들의 그 특성을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1장에. 1장 22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잘 신을 섬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서 보면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이유가 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뭐 그게 부처가 됐든 뭐 마리아가 됐든 그렇죠. 썩을 사람이나 새나 지금 힌두교 여러분 예, 이 인도에 가면 쥐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그냥 다 그걸 신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런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제게 요새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 동영상을 이건, 저기, 목회자를 위한 뭘, 이게 판다 그래갖고 엄청난 자료를 싸게 준다 그렇게 이제 와요. 그 내용이 뭐냐? 동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파워포인트니 뭐니 그거 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교하면 많은 효과를 누린다.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그림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은 어떠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뭔가를 속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상상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존재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 뭐 설교를 할때뭐 그런 걸 사용하고 하는 거, 그거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예, 프리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예, 목회자나 이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보는 것으로 변화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시청각 이런 그 설교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현 시대는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요새는 뭐 학교 가도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파워포인트로 그냥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굳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뭐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이 매스미디어나 아예 교육 자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기능을 죽여버리고 눈으로 이게 보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금송아지 두개 형상을 만들었으니 이제 자기 종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섬길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만드는데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기상 1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구분하기만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 송아지 하나 하고 순양 7마리만 가져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예, 제사장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구분하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신들이 아는 자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신들이 아는 자들. 그렇죠? 이게 신들이 아닌 자들을 섬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이거 뭐소 하나 갖고 오고 순양 갖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제사장이 될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그냥 직접 파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만 제사장이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 중에서도 누구만. 예, 출애굽기 28장, 29장, 40장 가서 보면 레위 그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제단 하나님이 섬기는 여기 성소에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 죽이는데 누구까지 죽이냐? 레위 사람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제사장만 해야지, 예, 레위 사람이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규례를 만들어 줬는데, 이 규례를 여로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왕이 그걸 다 파괴해 버리니까, 백성이 그냥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이렇게 하고는 이것 가지고도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개 명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쭉한 50일쯤 지나가고, 오순절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7월로 넘어가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월 15일일 거예요. 7월 15일에 장막절을 이렇게 이제 지키는 이런 절기가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절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절기로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남한국에서는 7월 15일날 지키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7월 15일날 지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가서 보니까 33절,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그냥 자기 속으로 7월 15일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마음속으로 정한 달이 뭐야? 8월이야.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명절도 바꾸고는 맨 마지막엔 자기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뭐랄까 배도하는 그런 그 단계에 가장 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결국 백성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온 백성을 배도의 길로 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명절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1년 365일 성인의 날이에요. 1월 1일은 어떤 성이 이렇게 이런 가운데 마리아를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어머니로 지금 만들더니 마리아는 무염시태라고 얘기해요. 죄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게 모자라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럼 몽소 승천. 그게 언제 8월 15일에 여기 나와 있는 8월 15일. 그래서 8월 15일 날 지난번에도 교황이 와서 마리아 몽소 승천이라 그래서 무슨 미사를 하고 이게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좋지 않은 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인데 그렇죠. 광복절이기도 하고 나라를 세워서 건국한 그런 날이기도 하고 하여튼 8월 15일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온 국민을 배도의 자리로 이제 이끌고 나간 거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짬뽕을 만든 거예요. 짬뽕. 지금 하나님도 비슷하게 이렇게 명절도 비슷하게 뭐 제사장도 있고 가서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구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는 그런 모든 형태나 이런 걸 보면 저 남왕국 유다에서 또 원래 자기 조상들이 하는 거하고 겉에서 보면 비슷한데 짬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짬뽕이 뭐냐?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를 거기에다 행위를 더해서 구원이 유지가 된다거나, 그걸 행해서 같이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럼 이게 여로보암의 짬뽕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람의 행위를 거기를 일조해서 그걸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의 행위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무궁한 그런 그 생명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행위로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을 섞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타락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가서 보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베드로후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중요한 말씀이라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도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 일을 행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 금송아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심지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길이 비방받지 않아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않는다.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교도들도 말로다가 사람을 속이는 거고 우리 하나님도 말로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말이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우린 말씀이라고 하지만 다 영어로 워드예요. 말이에요. 처음에 말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 말씀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기독교는 이 말의 종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이 열지파가 있던 데가 사마리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북왕국.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뭐 이산에서 예배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4장 22절. 예수님이 이 여로보암의 후예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경배하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툭 까놓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신령과 진정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진정으로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한 어떠한 그 행동을 통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영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통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로보암의 후예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그 말씀을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여로보암이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제사장들을 그냥 해서는 안될 사람들, 제사장들 삼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제사장 노릇도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내용이 여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3장에. 13장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사람의 대언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분향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내가 그래도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다에서, 그렇죠? 이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금송아지 섬긴 그 장소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겁니다. 그가 제단을 향해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단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란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이 천박한 제사장들 이런 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거다. 그렇게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 경고를 주면서 어떤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가 여로보암 너를 이 열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웠지만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는 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열지파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다윗의 왕국, 그걸 통해서 내가 역사하며 그게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계보를 이루는 그걸 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3절에 바로 그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5절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이제 쏟아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에 살았던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300년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요시아라 그런 왕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천박한 제사장들 금송아지 섬 이거를 아주 깨끗이 척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왕이 있는데 아 이름까지 내가 알려주마 하고 요시아라고 지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이제 나중에 23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요시아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절에 그냥 완전히 이온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로보암이 그 대언자를 잡으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손이 이렇게 말라갖고 이게 잡아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이걸 굽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손이 말라갖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간청을 했더니 손이 이제 다시 원상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거 여러 사람 앞에 창피당한 거잖아요. 부끄러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사탄의 유혹인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잘 돌아갔으면 그럼 이 사람이 훌륭하게 이렇게 기록이 남을 텐데 누가 있었냐 거기에 늙은 대언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 뒤로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급히 이제 그 대언자를 만나러 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대언자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나 가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 늙은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18절에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러고는 이 사람과 함께 쫓아가서 밥을 먹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될때 기적이 일어나죠.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여서 사체가 이제 길에 버려졌는데 나귀는 거기 서 있고 사자도 바로 거기 서 있는데 사자가 사체도 먹지 않고 바로 옆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도 해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걸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늙은 대언자가 다시 가서 그 사람의 사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제 묻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말씀 읽어보면, 야, 이게 무슨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 이게 너무 지당한 말씀이다. 이러면, 이게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게. 읽으면 이게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자, 여기 대언자가 나옵니다. 그 대언자가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이런 일. 그렇죠? 또 대언자가 행동한 모든 거. 맨 끝에는 대언자가 죽기까지 하죠. 그렇죠? 이 모든 게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대언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러면 우리 식으로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지금. 내 대언자라 해도 내 말을 어기게 되고, 그렇죠? 또뭐 천사가 나타났다고, 꿈에, 뭐 이런 얘기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그럼 내 대언자라도 내가 심판한다. 이거 지옥 보낸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별한 경우에 여로보암에게 너 정신을 지금 차리지 않으면 이 대언자가 죽임당한 것처럼 내 말을 내가 직접 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죽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그런 말씀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언자가 이제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늙은 대언자가 또 거짓말하고,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동기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뭐 추측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13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대언자까지도 희생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3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요. 그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이번에 누가 아프냐? 여로보암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아들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냐?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전에 예언을 했던 이 아히야 대언자 외에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이제 변장을 시켜서 아이한테 갔다 와라. 이제 그런 이제 이 임무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읽어보니까 아이야는 나이가 들어서 이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오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런 가운데 똑똑하고 누가 들어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아기나 아이야가 직접 얘기하죠. 여로보암의 아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 대언자가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내게로 다시 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 대언자 아이에게 주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9절에 너 이전에 모든 사람들 더 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 부어 만든 형상들을 가지고 내 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거름을 다 제거하여 가지고 하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를 다 제거한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고는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가 죽는다. 근데 참 하나님이 재미있게 말씀을 주세요. 13절.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를 묻으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그만 무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이 그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나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여럿 있고 다 그랬는데 오직 요 아이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요 사람만 내가 죽여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개밥되고 새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성경에 가서 보시면 미리 죽는 것도 나중에 이제 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파라오 느고와 싸우다가. 그게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되는 거 이런 거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말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미리 죽여서 재앙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 때도 있다는 게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집안에 속한 사람 개밥되고 새밥됐는데 여기만큼은 백성들의 애도를 받으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이스라엘, 내가 지금 치리하는 이 이스라엘, 이 열지파,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아시리아의 패망이 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손들린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강 너머로 그들을 흩으시겠다. 약 300년 지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켰거든요. 이와 같은 그 앞날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 이제 결국 성취가 돼서 17절, 18절에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22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나답은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는 르호보암을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수표를 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불신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온 나라를 결국 하나님의 패망 속으로 집어넣은 그러한 장본인으로 기억이 돼서 앞으로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에 가장 나쁜 그런 왕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그런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 이런 거좀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거를 믿고 그렇게 될때 계시록이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 천사들을 능가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